어떻게.
안녕하세요, 빅시스입니다. 언니 목소리를 듣다가 잠들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금요일 밤입니다. 한 주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편하게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처음이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공주유님, 정주유님, 김주영님, 현주님, 그리고 핑아님 들어오셨고, 가트님, 클로이님 오늘 또 1등으로 들어오셨고, 오지성님, 그리고 보자. 오늘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많아요. 바쿠히메님, 그리고 이게 누구지? 중흥? 이거 중흥이 1-13? 소영님, 룽지님, 율리아따님, 이미정님, 디디님 오늘 들어오셨고, 주주님도 들어오셨고, 아 반갑습니다. 수기님, 호그와트님, 예슬님, 예린님, 케일리님, 그리고 네이미님. 아우 너무너무 반갑네요. 금손님, 오늘 처음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선미님도 들어오셨네. 눈난나님도 들어오시고, 보미님도 들어오시고, 반갑습니다. 민트모카님도 들어오시고, 아이고 시간 맞춰서 들어오셨네요. 호수 달빛 아래는 코코엄마님 안녕 반갑습니다. 제니퍼님도 처음이에요. 현주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정님, 한 주 어땠어요? 좋은 한 주였나요? 오늘 뉴욕 날씨가 참 좋죠? 요즘 날씨가 계속 쨍하고 좋아요. 어제 보니까 서울에서 비 왔다고 그러던데, 아쿵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수업 들어가야 돼요? 온라인 수업? 이 시간에도 수업 있구나. 표정이님도 안녕. HJ님도 들어오셨네. 미선님도. 아이고. 네, 언니가 지난주 라방 때, 라방 끝나면 좀 걱정해요 그랬잖아요. 편집자님하고. 우리가 그때, 라방 끝나고 나서 아이들, 저 딸 친구들이 놀러와서 슬립오버 한다고 그랬잖아요. 파자마 파티? 진짜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쵸, 편집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건친남 편집자님이십니다. 우리 얼굴 보고 인사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기 처음 라방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맨날 소개합니다. 편집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편집자님이시고요.
공식 아멘해 뭐.
네. 이것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무슨 얘기가 할 텐데.
치약
건친남입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머선일이고 정혜리님이 하셨는데요. 네. 민트모카님이 이발하셨네요. 네, 제가 어저께 밀었어요.
네,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어저께 제가 굉장히 바쁜 하루였어요. 제 인스타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중딩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첫째가 어저께 졸업식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둘째는 어저께 또 피크닉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너무 돌아다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남편하고 집에 빨리 들어와가지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싹 밀어주고 그리고 다시 나갔어요 또. 괜찮죠, 머리?
예, 다들 스타일 좋다고 그러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제가 너무 어저께는 좀 바쁘고 힘들어서 대충 밀어가지고 이게 좀 자국이 있어요. 근데 뭐 머리는 잘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시원해 보이신다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머리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미용실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솔직히.
저도 미용실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 둘 다 싫어해요.
너무 이렇게 간편하게 집에서 자를 수 있는데 굳이 미용실까지.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귀찮아요. 거기 앉아 있어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여기 네, 미국은 그렇군요. 예약하면 몇 주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잘라줍니다. 휴그랜트 느낌? 가트님 그러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여기 채창에 보니까 정경호 닮았다는데 정경호가 누구죠? 나 잘 모르.
정경호가 그 소녀시대 그 수영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잘생기신 분인데 그러면.
그럼 잘생겼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네. 편집자님 너무
채창에
마세요.
채창에 바로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되게 저기. 제가 누구지? 개그맨 누구 닮았다고도 했는데 내가 그 기억이
그런가요?
안 나네.
뭐 여러 사람 닮았다는 얘기 항상 들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디디님 여기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디디님, 아, 편집자님을 응원하는 거야 이거 후원해. 우리 또 카메라 장비 사는 때 보태겠습니다.
네,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미용실 가는 거 싫어요. 습달리기님과. 저도요. 저도 진짜 미용실 가는 거 싫어요.
아니 미국에서는. 아니 한국도 그런가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뭐 예약을 하고 그럴 필요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예약을 꼭 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모든 거 예약해야 되고.
근데 그 예약도 한 일주일 전부터 해야 돼요.
무슨 일주일이에요? 2주 또 저기 인기 많은데.
아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남자들이 보통 그냥 그날 자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날 생각하면.
좀 미루죠. 그 끝까지 잘라야 되는 그날까지 미뤘다가 네. 예약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 너무 금방 자르니까 좀 허무하죠. 사실. 뭐 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 남자분들은 한 2, 3주면 잘라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싹 짧게 잘라주고 길어질 때까지 안 잘라줍니다.
네. 아니 저는 원래 이렇게 완전 밀고 다녔었는데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조금 기르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저기 편집자님 옛날에 한참 삭발했었죠. 네. 그렇죠. 사진 보여주고 싶다. 아무튼 편집자님이었습니다. 여기 한국은 봄부터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가을부터 학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학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사가 많죠.
네, 많죠.
학기 말이 되면은 여기 미국은 학교에서 이런저런 행사가 많아요. 졸업식도 있고 또 그 한국에선 책거리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 또 뭐라 그래야 되지? 학교 마치면은 마치기 전에 한 주쯤 전에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뭐 선생님하고 모여가지고 막 음식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피크닉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요. 예, 그것도 이제 다녀오고 정신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걱정이죠. 이제 방학이니까 그렇죠.
방학이 더 무섭죠. 네, 네. 애들은 학교 방학을 왜 하나 몰라. 아무튼 한 가지만 하면서 살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서 사는 경우가 별로 없죠. 보통 일하면서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면서 뭐 알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부하면서 요즘엔 자격증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취준생님들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한 가지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가면서 살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현정님도 들어오시고 아름님, 충님도 들어오시고요. 표정이님, 지니언니님, 치즈님, 은정님. 이명옥님, 지니허니님, 은진이님, 그렇죠. 예, 책거리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나 봐요. 저도 옛날 연식이 또 드러났나요? 요즘 뭐라 그러나요? 책거리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자, 진짜 훈훈한 부부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준님. 처음 라방 들어왔어요, 수림. 수님, 하초코님도 들어오셨네. 덕분에 근력운동 제대로 하고 있어요. 신랑이 탄탄해졌다요. 감사합니다. 땡스님이네요. 땡스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육아하시면서 일하시거나 뭐 육아하시면서 뭐 다른 거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언니는 살면서 뭐지? 그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니 애도 키우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언니는 검도도 막 했었죠. 오랫동안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모델 일도 간간히 했었고요. 그래서 언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매니징을 하나요? 그리고 언니 가끔 그림도 그리던데 이러면서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하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꾸로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누가 제 인생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주는 경우가 평소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면 그래 나는 어떻게 한 거지?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온 거지? 가끔씩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뭐 언니가 뭐 특별히 뭐 뛰어나게 뭐 뛰어난 부분도 없고 뭐 큰 성취를 이룬 것도 없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언니가 해답을 주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언니 얘기를 들으러 라방을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편하게 항상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언니도 살면서 한 가지만 하면서 살지를 못했어요. 바빴죠.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고3 졸업하자마자부터 알바 인상이었잖아요. 그 언니 Q&A 보신 분들 아시죠? 언니는 계속 진짜 대학 입학식 하기 전부터도 알바를 했어요. 대학 4년 내내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알바를. 그러니까 맨날 알바를 하면서 학업도 해나가야 됐었고 늘 뭔가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하면서 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 매니징하는 거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오면서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인테리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요. 린제이님, 파크님. 전 인테리어 공부한 적은 없어요. 인테리어 공부한 적 없고 그러네요. 저는 또 아이 보면서 집 레노베이션을 세 번을 했어요. 총 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5년의 시간을 거의 집 공사하는 데 보냈네요. 한 집당 한 2년씩 했으니까. 그리고
일을 좀 벌리는 스타일이죠.
네, 제가 좀 일을 벌리는 스타일입니다. 조금 갑자기 좀 결정을 내려가지고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한 적은 없고 인테리어를 처음 시작한 게 사실은 그때 기억나시나요? 저희 Q&A에 쥐나온 집 있잖아요. 그 집을 제가 처음으로 찾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편집자님이 미국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그 집을 찾았는데 맨하탄에서 제일 싼 집을 찾았잖아요. 돈 아낀다고. 근데 그때 편집자님은 한국 계셨고 저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편집자님이 두 달 있으면 들어오는데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한국에선 그래도 꽤 큰 돈이었는데 백 몇십만 원, 1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으니까 월세가. 근데 여긴 거의 무너지는 집이니까 혹시나 쥐도 나오고 실망하실까봐 제가 그때 막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때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가지고 막 페인트도 칠하고 뭐 커튼도 달아보고 거울도 달아보고 막 이것저것 막 그 안에서 그 진짜 낡은 그 진짜 뭐랄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 안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인테리어를 좀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답이 됐나요?
응. 네, 그때 저는 와서 너무 좋았어요. 집이
그때 처음을 못 봐서 그래.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네. 너무 싸고 다 좋았는데 위치도 좋고 네. 편집자님 회사랑도 가깝고 다 좋았는데 싸니까 이런 집 구하기 힘드니까 계약은 했죠. 네. 근데 걱정되는 거야. 이거 편집자님 되게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게 깔끔해 보여야 되는데. 아니 나의 선물 같은 거지. 내가 편집자님한테 네, 선물 그쵸. 같은 걸로 한 거지.
근데 쥐가 나온 이후부터는 진짜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막 이불만 제 다리를 스쳐도 이게 쥐인가 이불인가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아무튼 지금 빨리 이사를 나가고 싶었죠.
그러니까
네, 좋은 기억은 없어요. 그 집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인테리어를 뭐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배웠다기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어진 환경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하는 방법, 조금 더 넓어 보이게. 왜냐면 집이 좁았거든요. 조금 더 넓어 보이게. 그다음에 집이 좀 어두우니까 조금 더 밝아 보이게. 그리고 또 창문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좀 더 높아 보이게 하려면 커튼을 어떻게 달아야겠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나름 데이터가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또 집을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는 뭐랄까 라이프가 이렇게 저 그냥 이끌어가서 뭔가 이루어진 거지 제가 인테리어를 배운 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그런 집을 사서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굉장히 또 훨씬 너무 싸잖아요. 그렇게 사게 네. 되면
그렇죠.
네 그런 이점도 있었죠. 당연히
저희가 첫 집을 샀었을 때 사이즈도 크고 이런 집을 샀는데 좀 가격이 맨하탄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 버젯에서 내가 사고 싶은 집들은 다 내 버젯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아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집이 아티스트가 살던 집이었는데요. 로프트였어요. 방도 안 나눠져 있고 한 35년? 40년을 한 번도 안 고친 집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전부 다 뜯어내고 2년 동안 공사를 해서 들어간 거죠. 아무튼 그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저희 인생이 이렇게 저희를 끌고 간 대로 맞춰서 가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스킬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쥐는 클 때 기업 분경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쥐가. 그렇지 않아요? 집에 들어온 쥐는요? 요만했어요. 왜냐면
크긴 상관없어요. 크긴 상관없어요.
네. 아니 구멍이 없잖아요 집에. 근데 그게 이렇게 라디에이터 있잖아요. 그 틈에 진짜 작은 구멍으로 이게 쥐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지손가락보다 좀 컸나?
아무튼 좀 freak out 했죠.
근데 또 전철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고양이보다 큰 쥐도
그렇죠. 진짜 이만한 쥐들이
잘 먹어서 그런,
유튜브에
늘려요.
그런 영상 있잖아요. 피자를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 됐어요.
아니 누가 피자를 떨군 거 그걸 들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 계단을 타고 그런 영상 못 봤어요?
아 뭔 소리야.
아니 진짜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 나 진짜 저는 못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못 봤고요. 근데 저는 큰 쥐는 본 적 있어요. 한 번. 아 진짜 피자를 들고 피자 딜리버리 가는 거야. 저는 이렇게 큰 쥐를 봤는데 처음 왔었을 때 그 전철을 자주 탈 때 근데 그게 나오는 역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 쥐가 큰데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을
못 가요. 못 가. 돌아가요. 전.
근데 걔가 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너무 느려. 너무 느려가지고. 네. 아무튼 쥐가 좀 여러 가지 사이즈입니다. 네, 답이 네. 되셨나요?
예, 저는 그래서 자전거를 주로 타요. 자전거. 네.
저는 자전거를 못 타지만 우리 저희 안 타지만 우리 편집자님은 예. 진짜인가봐 이러는 김하나님. 피자 들고 가는 쥐라니 무슨 그 뭐지 라타투이야?
근데 한국은 정말 쥐 없죠?
없죠. 쥐를 어디서 봐. 뭐 시골이나 뭐 숲에는
네,
있겠죠.
한국은 정말 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깨끗하죠. 한국.
쥐의 생명력은 강하니까 어딘가 있긴 있는데 눈에는 안 띄겠죠. 뉴욕 지하철에 쥐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뉴욕에 이렇게 지하철에 서 있으면요. 선로에
그냥 선로에
지나다녀요.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다가 잠깐 선로를 쫙 보잖아요. 그럼 뭔가 딱 움직이면 그 쥐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뭔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에요. 저는 매번 봐요. 매번.
진짜?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쥐가 있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내가 쥐를 오늘 찾아야지 하고 마음 먹고 선로를 보면은 찾을 수 있어요.
금방 찾아요.
금방 찾아요.
금방 찾아요.
쥐 죽은 거 어제 봤어요? 홍경님? 죽은 산지는 괜찮은데 전 죽은 지는 못 봐요. 지도 지하철 타고 어디 가나 봐요. 햇님 진짜 너무 웃긴다. 송송님 저희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통에서 나오더라고요. 진짜 시끄러. 그러니까 있다니까. 네.
있긴 있겠죠. 있긴 있죠.
근데 한국은 좀 이렇게 밀집돼서 살고 또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 많지 않나요 한국에? 네. 걔네들이 처치해주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아까 그 비스스님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시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사진 하나 띄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무슨 사진이요?
잠깐만 이거.
이거 그 뭐지?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 한번 올렸었어요. 언니의 찐 육아 전쟁에 참전할 때 모습이라고. 이거 뭐지? 진짜 형부가 찍었죠 당연히.
네 제가 뭐 그날 저녁 다들 늦게 자서 제가 아침에
이때 감기 걸렸었어요. 네,
또
애가
출근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이게 좀 레전드 사진이 됐죠.
그렇죠. 이게 레전드 사진이죠. 이렇게 무슨 그거 같지 않아? 이거 우리 둘째 천지창조 손 내밀고 천지창조 손가락 이게 그때. 이거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이 애들을 보다가 목도리까지 메고 있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살짝 한 2cm만 움직이면 아마 침대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침대에서 떨어지기 딱 1분 직전으로 네. 저러고 아침에 잠이 들었는데 출근을 하셨죠. 그러니까 육아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비슷해요. 다들 비슷해요. 언니도 이런 찐 육아를 했습니다. 앳돼 보여요? 진짜 이 사진에서 언니가 앳돼 보인다는 걸 이런 긍정적인 면을 찾는 이 누구지? 주주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게 한 장 더 있는데 이거는 저기 뭐냐 그런 사진 아니에요.
더 이상 안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안
걱정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무섭다 이제. 편집자님이 편집을 이 사진은 만두를 들고 계시네요. 핑크 만두를 들고 계시네. 우리도 찐 육아를 했죠. 그렇죠.
이때 너무 둘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그때 우리가 육아를 한참 할 때 그 둘째를 낳는데 편집자님이 또 둘째를 낳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둘째 낳았을 때 편집자님이 아기 자랑하려고 아무도 그 아시죠 그 남의 아기 별로 관심 안 가지는데 편집자님은 또 아기 자랑하려고 점심 시간에 오는 거예요 집에 계속 와가지고. 가까웠어요. 회사가 집에서 가까웠는데 맨날 와가지고 그 아기띠를 메고 애가 얼굴 앞으로 보게 불편하게 앞으로 보게 해가지고 동네를 막 걸어다니는 거 점심시간에 조만할 때 딱 조만할 때 만두만 할 때 저렇게 네. 들고 다니고
근데 길 걸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해 줬어요.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우리 애를 보라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친절해요. 지나가면 말을 많이 굉장히 많이 걸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누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만 이렇게 이야기 거리가 있으면 그냥 낯선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은.
이때 둘째가 몇 살이었죠? 몇 개월이었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이때가 제일
이것도 거의 전생의 기억 같아요. 너무 옛날 같아가지고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살 좀 넘었으려나?
그런가요?
네. 네. 그때 복숭아 만두래요. 시루코님이 복숭아 만두예요. 아기들은 4살, 5살 때까지 가서 이쁜 것 같아요. 파니 핑크님이 그 이후로부터 말을 너무 잘해서 얄밉대요.
근데 요 너무 귀여운 시기가 정말 짧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짧죠. 짧고 소중한 시간인데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렇게 뭐 귀여운 모습도 있고 제가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아까 그런 사진도 있고 지금은 해프닝인데 그 당시에는 진짜 전쟁이죠. 육아 전쟁.
그렇죠.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조금 한 번에 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언니가 뭐 크게 뭐 성취한 건 없어요. 뭐 읽은 것도 없고 한데 삶의 밸런스 하나는 조금 맞춰가면서 사는 거는 하나는 좀 몸에 익힌 것 같아요. 그래도 언니가 살면서 뭐 알바하고 아니면 학교 다닐 때도 두 가지 이상 하면서 맨날 그렇게 지냈지만은 그래도 뭐 자존감이나 자신감 같은 거는 좀 지키면서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육아를 하던 뭐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이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서 일도 바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은데 집에서 육아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멈춰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게 육아하면서입니다. 아이를 둘 낳고 나서 아니 하나 낳고 나서 바로 내가 다른 것들은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저글링 하듯이 잘 맞춰가면서 좀 행복하게 그래도 지내왔는데 육아를 할 때는 계속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 저희 첫째 아이가 또 굉장히 스페셜한 아이잖아요. 우리 라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뭔가 노력해도 벽에 부딪히고 육아는 포상이 없잖아요. 내가 뭘 잘해도 이게 뭔가 결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자책하게 되고 계속 스스로 내가 너무 못나 보일 때도 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 뭐랄까 인간의 그 정서적인 그 느낌의 그런 힘듦의 끝판왕이 저한테는 육아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육아는 과정의 연속이라서요. 키코님이 말씀하시네요. 송은정님도 육아는 도돌이표예요. 도돌이 표 맞죠? 뭐 결과를 뭐 애들이 다 컸을 때 애들이 효도할 때나 알게 될까요? 근데 뭐 애들이 효도할이란 보장도 없어. 그렇죠.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결과도 보이지 않고 해프닝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데 나는 또 내일 아침 또 일어나서 또 다시 그 하루를 일과를 시작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언니도 그런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육아를.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은 알아요. 내가 못했던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조금 달랐던 거라는 걸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을 벽을 치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때 그 뭐랄까 이대로 쭉 버티기를 하면서 힘든 걸 계속 버티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뭐 내 인생에 좀 변화를 줘서 나도 숨을 좀 쉬어야 될 것인가의 기로에 좀 섰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듦이 너무 깊어지니까 그때는 와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런 힘든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산다는 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가 처음 라방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아직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첫째가 조금 특별하거든요. 라방 첫 회 보세요. 길어져요. 아무튼 그랬으니까 근데 그 기로에 섰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편집자님도 초보 아빠고 저도 초보 엄마였고요. 그때 제가 운동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으로 조금 뭐랄까 변화를 주려고 했죠. 뭐 크게 뭐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운동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뭐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뭔가 내게 변화가 와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건사를 하려면은 내가 체력이 있어야겠다. 굉장히 비실비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때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뭔가 가뜩이나 인생이 바쁜데 너무 바쁘잖아요. 애들 쫓아다니고 저희 아이는 좀 병원도 많이 다녔어야 됐고 테라피도 좀 많이 했어야 됐고 또 둘째가 애기고요. 이제 젖먹이였고요.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운동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더 바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제 인생은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그게 제가 어저께 그 곰곰이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쁜 인생에 하나의 더 아이템을 더 넣었는데 인생이 더 바빠져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조금 더 그때부터 조금 실마리가 풀리면서 마음도 조금 안정이 되면서 모든 게 좀 수월하게 간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을 찾으려는 좀 노력을 운동으로 저는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검도를 먼저 시작을 했죠.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 다니엘님, 저는 매일매일 이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이 심해서 두통약으로 버텨요. 육아는 정말 포상도 못 받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정말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표정이님? 그러니까 조금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 같아요. 뮤즈키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주주님 뭐야. 네 마음의 여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도를 시작했죠. 편집자님 검도를 제가 시작했는데 예.
아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 제가 검도를 시작했죠. 이거는 검도 제가 이건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인데요. 제가 근데 검도를 처음에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검도를 시작했는데 뭐랄까 처음에 불안했죠. 그 아이들을 두고서 제가 하루에 저녁에 한두 시간을 나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들어온다는 게 그 어린 아이를 두고서 그리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첫째와 갓난쟁이 둘째. 저희 첫째가 기저귀를 한 다섯 살까지 잤거든요.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찹니다. 근데 그때 첫째는 또 젖먹이었고 제가 그때 운동을 하러 나간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아이를 편집자님 손에 맡겨놓고 나간다는 게 그쵸?
저도 불안했어요.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스스로를 못 믿는 거야. 근데 편집자님이 좀 약간 저를 푸시했어요.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오라고, 뭐라도 하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정말 랜덤하게 검도를 골랐는데 도장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열심히 했죠.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지만은 처음에는 막 아, 불안함도 있고 오랜 뭐 운동이란 거 평생 안 해보다가 또 운동을 하려니까 거기에 또 익숙해져야 되니까 처음엔 좀 우왕좌왕 좌충우돌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는 저기 대회까지 나가고 저긴 일본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본을 갔어요. 항상 9월 23일에 시합이 있었어요. 일본에 일본이 종주국이니까 검도의 종주국이니까 제가 갔었는데요. 이번 코비드로만 못 갔죠.
몇 번 가셨죠 지금까지?
제가 일본을 몇 번 갔죠?
세 번
갔나?
세 번 가셨죠?
네 번 갔나요?
네 번인가요? 네.
2016년에 처음 갔나 세 번 갔고요.
그러니까 매년 가는 코스였죠.
매년 갔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검도 시합을 1년에 한 8~9개 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검도를. 그게 남에게는 어떤 보면은 회사 마치고 와서 그냥 취미로 운동하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맡기고 저에게 그 한 시간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맡겨놓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때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우리 애들 고생하는데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 집중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아,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 한 시간 그냥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최선을 다해야지. 차라리 그걸 걱정하는 할 시간에 내가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남들보다 더 막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나이 드셔가지고 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더 절실하잖아요. 더 그게 더 감사하고 더 즐겁고 그죠? 진짜 운동하는 시간은 소중해요 이러시잖아.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검도를 먼저 시작하시다가 그 정말 집중적으로 하시게 된 게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게 동네 대회를 먼저 나갔죠. 그렇죠? 일본은 네. 마지막 대회고 그렇죠?
네. 네. 그때 동네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오랜만에 좀 피가 끓는 느낌? 왜냐면 1대1로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코트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얘랑 나랑 검을 들고 승부를 하는 거야. 거기서 한 명은 우승하고 한 명은 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런 긴장감과 그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희열을 느꼈죠.
네, 그래서 그 검도를 저는 그 시합에 재미를 들여가지고 검도를 계속 했어요. 또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근데 한번 져봐야지 이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인생은 모든 게 그런 것 같아. 모든 게 잘 되면 재미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시합을 나갔죠.
근데 보통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회를 나가면 당일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침 몇 시에 나가죠? 굉장히 일찍 나가죠.
아침 6시, 7시, 7시에
새벽
7시에 나가요.
그래서
짐 싸고 막
가방 하루 종일 대회를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몇 시죠?
끝나는 결승전이 6시, 저녁 6시, 7시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끝나고 이제 그것도 검도분들 다 만나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이벤트잖아요.
하루 종일 이벤트예요. 그 시합을 가면은.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픽시스가 대회만 있으면 나는 진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또 항상 주말에 있어요 대회가 주말에 네, 그러니까 저는 회사 일 안 하고 있을 때니까
토요일에 있어요 그쵸? 대부분
제가 이제 애를 6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다가 그래도 이제 요령이 생겨서 같이 이제 저도 육아를 이제 많이 도우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원정 경기를 많이 가게 됐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동네 대회에서 메달을 땄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주나 다른 도시에서 하는 원정 경기에 약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원정 경기는 애들하고 다 같이 갔어. 몇 번 같이 갔어요. 그죠? 몇 번 비행기 다 같이 타고 같이 막 시합을 다니는 거예요. 약간 우리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 가죠.
그렇죠.
혼자 가죠.
그래서 한 2박 3일 뭐 2박 3일 1박 2일 짧으면 2박 네. 3일 그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혼자 애들을 2박 3일 볼 때는 좀 되게 뭐랄까 두렵고 그랬었는데 또 거기에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애들도 같이.
그러니까 처음 형부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업강님. 그렇죠. 그러니까 형부의 희생이 그때 형부 칭찬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 둘을 짊어지고서 걱정을 너무 많이 엄마들은 다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은 아이가 건강해도 안전이 걱정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아이가 어렸을 때 예민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병원도 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근데 덤덤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걱정이 많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편집자님이 조금 이러다가 빅시스가 정신적으로 뭐 멘탈이 나중에 너무 힘들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저를 제가 그때 어떻게
그냥
나가
보냈죠. 그냥 보냈죠. 가라고.
내가 얘네들을 두고 어떻게 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등 떠밀려서 또 가고 나서는 이게 허튼 짓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에 애한테 이걸 더 챙겨줘야 되고 이거를 더 이해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첫째 애가 그걸 해주고 이걸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즐겁지도 않았어요. 운동하러 나온 게 처음에는 이게 뭐냐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익숙해지면서 깨달은 게 내가 이게 내 자신을 이제 찾게 되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저는 걱정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음이 좀 강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 걱정이 아니라 뭐랄까 편안함이 생겼어요. 바라보는데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도 반대로 그 아빠만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되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되게 좋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애들이 이제 알아요. 아빠랑만 있으면 뭔가 다른 걸 한다는 거. 그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매일 하라고 너무 힘들죠. 매일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데
독박 육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사연에 언니 독박 육아예요. 뭐 남편분이 출장을 멀리 가셨다든지 아니면은 롱디를 하시면서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독박 육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막 뭐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막 거창하게 뭘 하거나 뭐 애를 너무 잘 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진짜 단순하게
아침 애들이 살아 있게 유지해 주고
예, 살아 있어요. 밥을 먹여 주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나가요. 엄마 새벽 8시부터 나가요. 그냥 나가서
엄마 없을 때
나가서 그냥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고 우리 오늘은 뮤지엄 가자. 그럼 뮤지엄 가서 거기 있다가 공원 갔다가 또 거기서 밥을 먹어. 절대 막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놀고 또 공원 가서 또 놀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저녁 먹는 그 정도 수준의 육아지. 그냥 나가서 막 바쁘게 놀고 그런 육아예요. 막 이렇게 막 집에서 제가 밥을 다 차리고 그러진 못하니까.
밥도 잘 차리시잖아요.
아니 근데 애들 봐야 되니까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내가 나가고 나면 이 자리에 이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은 막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물론 애들은 조금 덜 깨끗하고 뭐 저랑 있어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애들에게 모든 걸 많은 걸 줘야 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저희 첫째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첫째는 감각이 예민했기 때문에 한 시간 반마다 뭐 이렇게 플라스틱 빗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몸을 정신을 빗어줘야 되고 등부터
아니면
뭐 그런 것도
헤드폰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녀서 그 끼워주고 이렇게 소음이 많은 곳에 가면
청각이 예민했기 때문에 또 헤드폰을 이렇게 이어플러그 같은 거로 이렇게 막아줘야 됐었고 그다음에
제가 사진을 좀 모아놨는데 이게 재밌는 것 같아서 이 밑에 여기 저기 딜런이가 책 읽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머리가 이렇게 너무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 8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일찍 브런치를 먹으러 갔는데
엄마 없을 때 사진들이
네, 엄마 없을 때 사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 뭐냐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그때 갑자기 막 저희 누나도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역시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 꼴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괜찮은데 너무 다들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날 아침도 잘 먹고 이날 네.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집에 다시 가지 않고 이차림 그대로 뮤지엄 가고
세수는 당연히 안 하고
세수 안 했어요.
눈곱 달고서
네, 저만 하고 얘들은 그냥 바로 가자 그랬고
머리에서 티나네요 송은정 팀이. 네,
전 사진 몰랐어요. 사진 찍을 때도 근데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 됐고 이 윗사진은 여기 유니언 스퀘어에 지금 없어진 레스토랑인데 되게 좀 좋은 레스토랑 가서 네. 먹었는데 사진만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이상한 데서 먹는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도 또 저희 누나가 이제
누나가
도대체 밥을 어디서 먹는 거니 애들하고 이 늦은 시간에 이게 저녁이었거든요. 저희가 이게
웃겼어.
그 책장 바즈노블이라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해야 돼?
북스토어 가가지고 책을 두 권 사가지고 와가지고 밥 먹고 이 옆에 사진은 저희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찍 못 퇴근할 때 저희 회사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패드를 둘 다 시키는 그냥 그게 웃겨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놨던
그러니까 약간 뭐 생존 엄마 없이 생존하기를 네, 한 네. 거예요 애들이 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생존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보면서 애들 밥은 먹었을까 애들이 뭘 했을까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이게 너무 옛날 얘기예요. 지금 벌써 그렇죠? 옛날
그렇죠.
얘기니까. 네. 제가 시합 한참 다닐 때 얘기니까 옛날 얘기인데 애들이 잘해요. 스스로 해요.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챙기고 자기가 뭘 챙기기도 하고 아빠를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 머리로는 절대 상상이 안 갔거든요. 우리 아이를. 내가 없이 우리 아이들을 내가 아이들하고 잠깐 떨어져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그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yeah.
처음에는 얘들도 저 지경이었고 저도 뭐 제 마음도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막 그랬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그랬다가 좀 또 한 하루 1박 2일 갔다가 돌아오면은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엄마 이러고 예 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끌어안아주고 했는데 이제는 돌아오면 왔어?
아니 그러니까는 그 결론적으로 그 일본을 가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일본을 가게 되는데 일본이 며칠 다녀오셨죠? 빅시스님?
일본에 9일이요. 9일을 제가 이제 이게 나 오늘 나쁜 엄마 되는 것 같아.
아니 9박 10일.
근데 이렇게 조금
아니 근데 이게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왔던 게 아니라
네.
그 이렇게 조금 1박 2일 2박 3일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게 한 가지씩 하면서 저희 아들이 지금 1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가지씩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형으로 이제 대형 프로젝트로 제가 한번 9일 이상을 그러니까 9일을 아이들과 떨어져서 있어 본 거죠.
그렇죠.
혼자서 여행을 간 거죠. 검도 여행을.
근데 저도 승부욕이 조금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기고 싶은데 빅시스가 거기 가서 메달을 막 잘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간 뿌듯하고
그게 제가요 대충 뭐랄까 제가 아이들을 편집자님한테 맡겨놓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1년에 혼자서 늘 붙어있다가 근데 마음은 제가 그랬죠. 내가 이거를 갔는데 그 빈손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아니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편집자님이 승부욕이 굉장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 메달을 하나 들고 가야겠다. 이게 시합이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로 남들은 막 편하게 막 비행기 타고 일본 간다 이렇게 갈 때 저는 진짜 컨디션 조절하고 집에 들어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일찍 자고 시차 맞추고 왜냐면 다음날 바로 시합이니까 시차 맞추고 막 컨디션 조절하고 막 그 호텔 룸에서 스트레칭 하고요 막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그 마치 진검승부를 하듯이 내가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낮은 디비전이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우리 뉴욕에서 계속해서 거기 시합을 나갔는데 제가 우리 도장 처음으로 제가 메달을 땄습니다 일본에서 종주국에서
아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뻤죠 이렇게 저한테 네. 문자로 너무 바쁘니까 문자도 그냥 금 이렇게 한 단어만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동이었고요 동금동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매년 그래서 제가 일본 갈 때마다 하나씩 들고 왔어요 메달을 근데 그게 진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검도 이렇게 막 잘하지는 않은데 엄마 파워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두고 내가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 진짜 죽을 듯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 재밌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아무튼 저기 이번에 빨리 코비드 끝나서 일본 미야모토 무사시.
미야모토 무사시급 멘탈 관리 실력군. 남들이 보면 웃을까봐 내가 말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정말 그냥 뭐 시합이고 별 그냥 뭐 이게 뭐 프로 경기도 원래 검도는 프로라는 게 없어요. 프로 경기라는 게 일본에서 또 근데 아무튼 그냥 아줌마가 취미로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막 임했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어떤 말은 안 해요. 그냥 쿨하게 어머 나 땄네 그냥 그러고 어쩌다가 운전 땄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뭐라도 들고 가야 된다는 네, 마음이었죠. 네.
아, 근데 자랑스러웠죠 당연히. 금을 따든 뭐 아니 동을 따든 뭐 메달을 못 받아오든
제가 메달 안 받아오면요 네. 제가 애들 육아할 때 제가 문자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은 첫 라운드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머 첫 라운드에서 졌어 그랬더니 댓글이 답이 없더라고. 알았어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른 네. 이런 뭐 재미없는 얘기를 너무 네, 길게 했는데 또 네, 네.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조금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알려드린 거죠. 왜냐하면 혼자서 이렇게 길게 여행할 수 있는 엄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점차 늘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시도를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9일씩 어디를 혼자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시간적 여유가 정말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변화를 조금 인생에 주면은 정말 마법같이 그 시간에 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시간들을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해나갈 수 있게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아져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줘야 될 시기에 변화를 주지 않고서 조금 꾸역꾸역 조금 힘든 거를 계속 참아가면서 가는 거는 너무 습관이 될 수 있다?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위험한 근처까지 가봤어요. 마음도 굉장히 어두워지고 이게 나중에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 하루를 내일 또 시작해야 된다. 그때 아마 조금 편집자님이 그때 이걸 보고서 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건져줬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라. 아니면 나가서 뭐라도 해라. 하루를 널 위해서 한번 써봐라 하고 저를 이렇게 등을 밀어줬는데 저처럼 조금 특수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더더욱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질린 게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집안이 행복해지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귀로는 많이 들었는데 다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애는 이래서 저렇고 안 되고 저래서 안 됐고 왜냐하면 안 될 이유를 찾는 거는 너무 쉬워요.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혼자 나가서 뭐를 한다 내지는 내가 작은 취미를 가진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한 시간 반 만에 한 번씩 뭘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는 아이가 둘이잖아. 하나는 점맥이고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뭘 해야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뭐가 감각이 예민하니까 안 되고 뭘 못 먹으니까 안 되고 내가 챙겨줘야 되고 다른 사람은 뭐 안 되고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리고 남편은 바쁘니까 안 되고 왜냐면 남편도 굉장히 바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편집자님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뭐 다른 길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좀 흔들어서 다시 이렇게 재정리를 하는데 이런 도움을 줬구나 라는 걸 제가 새삼 감사하게 됐어요. 어저께 어젯밤에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제 하루를 많은 일을 하고 누웠는데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딱 물어봤어요. 언니 애도 키우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언니도 못 그러던 때가 있었단다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 맞아요. 달량이님 그쵸? 폴타는 엉깡님 운동 말고는 캘리그래피 하죠. 캘리그래피 하는 거 그것뿐인데 에이 폴댄스도 하고 저는 운동 하나면 되더라고요. 운동 하나. 그래서 홈트 나중에는 이제 검도 못 가니까 홈트를 하는 거죠. 집에서 뭔가 하나의 변화를 주고 나서 거기서 내 자신을 좀 찾아가는 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생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두 분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안 부지런하고요. 이제 편집자님이 조금 부지런하신 편이에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 내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상황이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일 때 언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니는 진짜로 그때 그 당시에 저는 뭐랄까 이것도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도 아이가 뭐랄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뭐 학원을 다녔겠지만 저희 첫째 아들은 테라피 받고 뭐 치료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에 뭐 4, 5일을 그다음에 저는 둘째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걸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고 편집자님도 그때 한참 회사가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그리고 편집자님도 와가지고 이렇게 간간히 같이 해주고 하면서 했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시츄에이션이었죠. 그런데 언니도 용기를 내서 했어요. 그쵸? 용기를 냈다는 게 그냥 별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도 아니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뭐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거 운동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뭔가 내가 나가서 산책을 한다.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나를 조금 머리를 좀 리셋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바쁘게 살다가 뭔가 내 마음이 정리 안 될 때 조금 그런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 때문에 저는 또 조금 더 진심으로 좀 작은 거에 행복해하는 좀 마음도 좀 생겼고요. 욕심이 좀 없어졌고요. 그 아이에게 많은 욕심을 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아 이렇게 건강해주니까 감사하고 이러니까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진심으로 가슴으로 좀 느끼게 되는 순간을 아들이 줬죠. 그래서 제 아들은 스승입니다. 저한테. 좀 이제는 너무 그냥 행복해요. 우리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기 다 나름이라는 거를 뭐랄까 머리로만 아니라 조금 가슴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이 키우면서 아이고 언니가 조금 오늘은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오셨네요. 메리님 날씨 엄청 좋네요 하셨네요. 네 날씨 엄청 좋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이애니님 네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언니 형부도 오늘도 좋은 얘기 현정님 감사합니다. 아, 재미없지 않아요 같은님? 제가 금요일을 되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육아를 하고 뭐 이렇게 막 할 게 많잖아요. 많다가 이제 금요일은 수다 떠는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 스트레스는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풉니다. 정하나님 너무 공감돼요. 네 감사합니다. 디디님이 맞아요. 언니홈트 석세스 문구 보면서 끝내면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제 영상 중에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경쟁은 많은데 진짜 성취가 적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경쟁이 너무 많아. 그죠? 학교도 경쟁이고 직장에 가도 경쟁이고요. 뭔가 등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취업의 문은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니까 늘 경쟁에 있잖아요. 그런데 경쟁이 많은 세상에 산다는 거는 우리가 실패를 평소에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경쟁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발탁되는 사람, 뽑히는 사람보다도 수보다도 그걸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사람 수가 더 많을 거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내 목표가 뭐 꼴등인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편집자님은 신경 안 썼다고 하더라. 학교 다닐 때 성적 같은 거 그죠? 시험 보는 날이 가장 즐거운 학생이었다고 편집자님은?
예, 집에 일찍 가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드물고요. 저렇게 시험 보는 날 일찍 간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죠.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면은 뭐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는 몇 명 됩니까? 그 나머지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러니까 습관적인 아, 뭐랄까 좀 나는 잘 못하고 있다? 좀 습관적인 그런 우울함? 그런 거에 적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평소에 평상시 일상생활 하면서 작은 성공들 있죠. 작은 성공들. 육아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성공했다는 느낌보다 육아도 오늘도 내가 애들에게 화를 냈구나. 오늘도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느낌 들면서 잠자리에 드는 엄마들 많을걸요. 저도 그렇거든요. 죄책감 좀 느껴지면서 좀 더 잘해줄걸. 그렇게 매일매일 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은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그때 살면서 작은 성공, 일상에서 작은 성공을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해야지 나중에 진짜 조금 큰 성공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작은 성공을 운동으로 경험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운동을 이만큼 해냈다. 5분이라도.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그리고 오늘 5분 했는데 내일은 10분을 했구나. 다음 주에는 10분을 했구나. 내가 요만큼을 또 해냈구나. 그러니까 작은 성취감을 이렇게 느껴가다 보면은 그 성취라는 거를 느끼는 게 내 몸에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우울감이나 그 만성적인 그런 느낌들, 좀 처진 느낌들을 좀 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운동이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운동 좀 하신 분들은 언니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언니도 그 경쟁 속에서 살았죠? 살죠? 우리나 모두가 다. 아니, 언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뉴욕으로 떠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언제 다시 얼굴을 마주칠지 모르겠지만 언니 덕분에 운동할 때마다 늘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과 같은 지역에 사는 언니가 부럽네요. 아니, 이런 뭐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슬픈 얘기를 댓글로 안녕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뉴욕에 계시는구나. 아이고. 언니 목소리 받으면서, 목소리 들으면서 위로 받는 것 같아요. JJ님. 안녕님도 언니 목소리에 위로를 좀 받아주세요. 뉴욕 풍경 보시면서. 그쵸. 표정이님이 저도 오늘도 해냈습니다. 성공. 완전 공감.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를 버틸 활력이 생겨요. 맞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기분이 딱 리셋되는 게 있어요. 뭔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때 땀을 한번 쫙 빼주고 나면은 그 생각을 잠깐 멈출 수 있다는 거. 재밌는 게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리지 않더라도요. 그걸 한번 잠깐 멈춰주는 거 있죠. 잠깐 생각에 포즈를 주면은 훨씬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가끔 막 그냥 너무 일이 안 풀릴 때는 잠깐 산책 나갔다 오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도움된다고. 그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육아가 마라톤이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니까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서 자립해서 살 수 있을 만큼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마라톤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아이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우리가 또 뼈를 깎아야 되는 게 육아잖아요. 그 엄마들이. 근데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을 너무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게 계속 그 쌓여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운동 같은 걸 해주면서 잠깐 생각에 쉼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주고 나면은 그게 없어지진 않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지진 않고 내가 뭔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다시 내 기분이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해나갈 수 있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디디님 말씀처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언니가 또 말이 굉장히 길어졌다. 언니가 원래 한 시간이 목표인데.
사연으로 들어갈까요?
네. 아, 사연 할까요, 오늘은?
네, 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연으로 할게요. 언니가 너무 지금 말이 길어졌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언니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언니 생각을 언니가 대답해주는,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Q&A 건너뛸까요, 오늘?
네.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 지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원래 Q&A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 코너 넘어가 볼게요. 어디다가 말 못할 이야기들 언니한테 보내주면은 언니가 다 읽어주는 시간이죠. 언니가 들어줄게. Take your brokenness and go. Baby, I can't fix that hole. I'm
target of your crazy lies. Do what you can to save your life.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언니가 요즘에 사연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사연들에 대한 후기들도 지금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다음번에 그 후기들도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제목은 이제 미련도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이리 슬픈 건지 라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시험 공부 중이라던 빅뱀입니다. 혹시 언니 제 사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9년 만난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2주도 안 돼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거를 SNS 여기저기에다 광고를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가족 중에 오빠도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 사연을 제가 기억을 해요. 당연히 기억하죠. 굉장히 사실은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버님도, 이분은 아버님도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갑자기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9년이나 사귀어온 남자친구도 있었죠. 근데 갑자기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이별을 통보받았죠. 아무튼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때도 그 굉장히 긴 힘들다는 사연을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그 9년 만났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친구죠. 이제 결혼을 했나 봐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고 싶고 그리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슬퍼요.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진을 보니 손발이 떨리고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지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가라앉히고 그 친구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제가 9년을 만난 사람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휴, 그냥 언니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헤어질 때 그렇게 바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걸 SNS 여기저기 도배를 해서 저도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광고를 한 것도 속상했죠. 그리고 헤어지고 우리 언니 형부께 인사 한마디 안 한 것도 속상했고 9년을 만난 저에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예의 없고 배려 없는 짓 한 거 아닌가요, 언니? 그렇게 사람에 대한 예의도 배려도 없는 사람, 저는 1도 미련이 없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유, 나쁜 놈. 엇강이님, 나쁜 놈. 수리코80님께서 남친은 하늘이 도와 걸러진 겁니다. 디디님이 남친 놈은 진짜. 치즈님이 왜 슬픈 일은 한 번에 오는지. 그럴 수가 있나요, 다이애니님. 그쵸. 진짜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이에요, 장님. 똥차 보내고 벤츠 올 거예요, 디디님. 힘내세요. 사이다라고. 현자님. 너무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아직 모르는 거 아닐까요? 다이애나님. 그쵸. 지금 욕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니들은, 이런 사연을 보내주면 이 언니들을, 무서운 언니들이 함께 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9년을 만났잖아요. 9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9년을 쓰다가 없어져도 이게 허전한데 이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이게 사람인데 9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다 하면은 이건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이분이 힘든 시간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가족과의 힘든 시간도 있었고 이것저것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이분이 제 기억으로 31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건강의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시면서 또 굉장히 병상에 오래 계시고 그런 힘든 시간을 옆에서 같이 있던 남자친구였으니까 마음으로도 의지를 많이 했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뭐랄까, 가족,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막 그런 상황이면은 아마 가족 중에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가 나쁘든 안 나쁘든 간에 마음이 이렇게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갑자기 도려내진 거니까 그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보고 싶고 이 사람을 다시 돌려준다 그래도 마다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빈 공백을 언니 생각에는 그 빈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요. 내 자신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시간을 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로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남자친구는 이미 그러니까 이별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주 지나고 나서 도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랑도 사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시작할 때 나는 이만큼의 마음이 가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둘이 어떻게 보면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만나지 못하면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듯이 이별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나는 지금 아직까지 이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다음에 내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상대는 이미 마음속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끝날 시간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미 다른 사람과 시작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별의 시간도 타이밍이 안 맞은 상태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헤어지게 될 때는. 그러면서 헤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정리된 사람은 미련 없이 가겠죠. 근데 여기 마음이 안 정리된 이 친구분은 갑작스러운 일이 되고 또 내가 9년의 공백기는 어떻게 해도 좀 메꾸기가 힘들겠지만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마음적 여유도 없을 때 없어졌으니까 그죠? 인연이 아닌 걸로 주주님이 더 멋진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을 더 추스리는 거 그거에 더 목표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편집자님 어떻게 네, 생각해요? 네. 남자 입장에서?
아니 저희 좀 한 가지 뭐 조언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 커리어든 연인 사이든 뭐 이렇게 잘 안 돼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네. 그 9년이란 시간 안에서도 배울 게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더라도 뭐 새로운 진로로 가더라도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니까 절대 이게 네. 내가 시간을 허비했구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좀 더 좋은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네, 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좋은 그, 사람을 네,
그렇게 또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왜 계속 똥차가고 벤츠 혼다가 계속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차가 갔으니까
여기 페라리라는데요. 벤츠는 무슨 페라리 이러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생각인데 근데 그런 거 있죠. 내가 행복하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살던 사실 신경 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금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뭘 로또가 돼도 로또가 돼서 막 잘 살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디다 대고 막 SNS가 아니라 TV에 나와가지고 뭐지 무슨 부부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나오더라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마음이 꽉 차서 편안하다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이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재충전에 시간을 뒀으면 좋겠어요. 현정님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기억풍경님이 그러시는데 아이러니한 게 오랫동안 만난 커플들이 의외로 별일 아닌 사소한 일로 헤어지더라고요. 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어요. 제가 옛날 일할 때 그 팀장님이셨는데 13년을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헤어진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제가 청첩장 받았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또 제가 알던 저기 선배님이 계셨는데 9년 연애를 하고 정말 그냥 부부 같았어요. 그냥 그것도 결혼한 오래한 부부 같은 느낌이었는데 헤어지시고 각자 다른
사소한 일로요?
특별히 싸운 것도 없고 이제 한 9년 정도 있다 보면은 사실 뭐
명분을 찾는 거예요. 헤어지기 위해서.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9년을 의리로 끌고 나왔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가족 같으니까 내가 네. 이 사람이 없는 내 인생을 생각을 못하는 거지. 어떤 계기가 없다면 그대로 갔었을 텐데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그 뭐랄까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명분 찾기 어루라니. 어, 안 되나 봐요. 지금 인터넷 안 돼요? 왜 안 들려지지요? 안 들려요? 지금 방송 들리나요? 어, 제 친구도 15년 연애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인연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찌질한 놈 보네요, 스텔라님이요. 알겠습니다. 어, 힘내시고요. 네, 이 아, 찌질한 놈 이분이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말씀하신 스텔라님이 그러셨어요. 어, 찌질한 놈은 잊으시고요. 어, 그 시간에 나를 좀 더 채우는 시간을 가지시고 내가 행복해지도록 조금 어, 애쓰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지금 이런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어, 이거는 좀 밝은 사연이에요. 4개월간 지킨 나와의 약속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우리 아쿵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까 아쿵님이 잠깐 들어오셨었는데요. 아쿵님이 아까 온라인 무슨 수업 들으러 가셔야 된다고 나가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분 아쿵님께서요. 빅시스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4개월 정도를 거의 매일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댓글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면서 보고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 시기에 이분은 힘든 시기에 요가를 접했었어요. 그래서 요가 수련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오전에는 빅시스 언니와 근력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요가 수련을 하셨었죠. 4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빅시스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운동을 했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복근도 생기시고요. 그 기운을 이어나가서 지금 이제 요가 지도자 과정에 도전한다고 언니 기뻐해 주세요 하고 같이 기뻐하고 싶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언니 제가 20대 전부를 바친 에디터의 길 에디터셨거든요. 이분이 왜 다른 직업을 고려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장담해서도 안 되고 또 마냥 낙담할 것도 없고요. 힘들었던 시기에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아쉬움만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아예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결심한 것만으로도 기운이 퐁퐁 샘솟네요. 아직은 결심일 뿐이지만 이것조차도 꾸준한 운동과 수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 그동안 열심히 했고 이제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결심을 굳히는 데 큰 역할을 해줬어요. 언니와의 지난 4개월이 굉장한 부스터가 되었습니다. 말해놓고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매일이 영향력 있는 시간이었고 유의미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물리적으로 흐르지만 가치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강렬하고 또 꼭 필요했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어, 에디터님이셔서 그런지 글도 너무 멋있게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요가 수련을 하고 있는 남편과의 10주년을 기념 삼아서 요가 컨셉으로 재미있는 사진을 남겨봤다고 이렇게 사진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여우시죠? 이 뭐야 이 달콤한 사진은 그냥 똠양궁을 드시다가 발음을 잘해야 돼. 똠양궁을 드시다가 갑자기 그냥 찍으셨대요. 재밌겠다 하고 찍으셨는데 너무 러블리하네요. 진짜 이쁘다 두 분. 신혼 같아요. 너무너무 남편분도 굉장히 훈남이시고 우리 악국님은 항상 너무 러블리하시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사진 so lovely. 억강님도 사진 멋지시네요. 사진 너무 귀여우세요. 러블리 그 자체. 그렇죠? 다이아니님, 지니님, 연정님, 옐리님 선남 선녀 커플이라고. 그렇죠? 너무 멋져요. 클로이님도 멋지세요 했어요. 유문영님, 아쿵님 멋지세요. 그렇죠? 똠양궁. 똠양궁. 아무튼 제가 축하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사연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한테 지금 뭐 속상한 사연들 많이 보내시잖아요. 아니면 같이 함께 좀 욕하고 싶을 때 사연 보내주시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쁜 사연도 좋아요. 가끔씩 우리 서로 이제 빅뱀님들 아이디들 서로 보면서 그리고 인스타로는 서로 친구들 맺으시면서 팔로우 하시면서 같이 운동하는 거 응원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같이 또 축하해 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해왔던 일을 좀 이렇게 내려놓기가 아니, 힘들었을 것
같아요. 20대 동안.
20대 동안.
이번에 그렇게 네. 어이 젊어 보이시잖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 오랫동안 해왔던 거를 어쨌든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건 너무 처음에 뭐랄까 다들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네. 뭐 기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쭉 가는 거잖아요. 보통. 그 진로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성공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도 저기 계속 아무 다른 그 진로는 생각도 안 해보시고 가셨잖아요.
보통 그러시다가 그렇죠, 보통.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갑자기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힘든 시기에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 변화나 뭐 이런 거는 조금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시기가 너무 올 때 모든 게 다 어두울 것만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나에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보는 그런 뭐랄까 지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본 이게 기쁜 소식을 보고 나니까 앞에 사연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분도 지금 뭔가 내 인생에 좀 변화를 주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기분 전환을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힘들 때 지금 9년을 이렇게 끌고 온 이 시간이 힘들 때 지금 뭔가 변화를 인생에 변화를 주는 어떻게 보면 힘들 때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 세 번째 사연 하나 더 읽어볼게요. 언니가 오늘도 초반에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급료 수다를 너무 기다리던 바람에 오케이,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이 잠시 내게 왔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뽀야입니다. 이분도 저에게 몇 번 사연을 지난번에 한 번 사연을 주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지난번에 큰딸이 무리한 다이어트로 건강이 막 이상이 생기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드셨던 분이에요. 저도 언니 운동을 그만둬야 될까 하면서 고민했어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자, 언니 큰 아이와 그런 마찰들이 잦아지면서 저희 부부에게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이에요. 제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형부랑 언니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언니 웃으면서 지내라고 저와 신랑이 생일 선물로 포메리안 한 마리를 분양받았어요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울 시간도 없고 아이들 입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터라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하셨겠죠. 갑자기 계획에 없던 셋째를 임신하게 된 느낌이었어요. 동생이 분양받은 아이의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이쁘고 깜찍해서 잘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쓰지 않는 전자피아노와도 중고로 처분하고 새로 들어올 식구들의 물건들로 채우고 꾸몄어요. 강아지 이제 위해서 막 집을 꾸며주셨나 봐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녁 동생 집에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죠. 너무나도 작고 귀여워서 사진에 보이시죠? 뽀야. 접종하던 날 체중을 재보니까 720g이더라고요. 1kg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에 오랜만에 집이 생기 있어지고 셋째를 보신 기분이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나 봐요. 그 아이의 이름을 뽀야라고 짓고 반려동물도 등록도 하고 뽀야의 재롱에 너무너무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말을 보내고 어제 점심시간쯤 회사에 있는 저에게 작은 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뽀야가 캐캐거리고 숨을 못 쉬어 지금 누워서 안 움직여 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은 아이가 너무 어린데 건사료 그 접종했던 병원에서 4개월이면 퍼피용 건사료를 줘도 된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또 나중에 간 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길어야 7주 정도 되거나 아니면 발육이 늦은 아이라고 하셨다네요. 아무튼 이걸 불려서 줬어야 되는데 그냥 준 사료가 기도로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셨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던 동물병원으로 가라고 알려줬어요. 하지만 동물병원이 걸어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상황은 정말 급박해 보였고요. 그렇다고 제가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시간은 더 걸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가보라고 아이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딸이 뽀야를 들고 뛰어가고 큰 딸은 같이 가다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의 선생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도착 당시에 이미 뇌사에 심정지가 와 있었고요.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심폐소생술까지 다 해봤지만 결국 혈변을 보이며 무지개 다리를 건넸습니다. 뽀야를 데리고 온 지 3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그 상황에 또 그 아이를 들고 정신없이 뛰었을 작은 딸의 마음, 또 병원에서 펑펑 울면서 통화도 제대로 못하던 큰 딸의 마음, 가장 미안한 거는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없었던 저. 오늘 저녁 뽀야의 저녁 마지막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눈을 뜨고 인형처럼 패드에 쌓여 있었어요. 털은 똑같이 부드러웠고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었어요. 면회실에서 3시간을 그렇게 있었네요. 식구들이 각자가 다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신랑은 자기가 건사료를 줘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며 자책하고, 큰아이는 자기가 사료를 준 게 잘못이라며 자책하고, 작은아이는 더 빨리 뛰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책하고, 저는 또 아이가 어렸는데 사료를 불려서 주지 못했음에, 그리고 마지막을 제가 지켜주지 못했음에 또 자책을 하고요. 한국은 오늘 날이 흐리고 비가 오네요. 마치 저희 가족 마음 같아요. 뽀야를 잊기도 싫고 잊을 수도 없고 다시 어디선가 장난감을 물고 나타날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터널, 행여 이 터널을 빠져나온다면 뽀야를 잊어간다는 또 다른 죄책감에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언니, 마지막으로 뽀야의 사진을 보냅니다. 하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죠?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 귀여운 아기를 뽀야가, 아이고, 저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아기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지금.
예, 몇 주 때 왔다고 그랬죠? 4주?
4주 때... 아니, 잠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4주는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 7주. 아, 이 아기가 아까 나중에 간 병원에서 길어야 7주 되거나, 네, 아니면 발육이 늦은 상태.
아니, 그러니까 보통 펫샵 같은 데서 이렇게
펫샵에서는 4개월이라고 했나 봐요. 접종했던 병원에서도 4개월이면 파피온 건사료를 줘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건사료, 파피온 건사료를 줘도 된다고 병원에서 4개월이면 얘기를 해서 아마 4개월인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퍼피인데,
네,
예, 그거를 좀 아마 이 퍼피가, 네, 아마 그 어미랑 굉장히 일찍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너무 어린 것 같은데요.
아니, 또 펫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또 뭐 여러 이제 시스템을 거쳐서 가잖아요.
네.
그런 것도 거쳐가게 되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떨어져 있던, 어미와 떨어져 있던 강아지들은 뭐 이렇게 호르몬이나 엔탈바이렉이 이렇게 모유를 못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플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죠,
이 건사료만으로만 이렇게, 그게 가장 큰 사건이겠지만 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네, 이게 뭐랄까, 진짜 이걸 겪은 지금 온 가족이 지금 생명체 하나가 내 앞에서 간 거잖아요. 그것도 마음을, 셋째를 데려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동생 부부가, 형이랑, 아니 언니랑 형부가 조금 힘들어하니까 이 가족이 좀 활기를 주고자 데리고 와서 또 활기가 생겼어. 그런 상황에서 셋째라고 생각하고 막 정성 들여 그 집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놀라셨을 거예요. 또 아이들 마음은 또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근데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황이 마음은 이해가 가요. 내가 건설을 줘서 그래, 아니면 내가 이래서 그래, 빨리 뛰지 못해서 그래, 그런 마음은 당연히 드는데, 요거는 아, 건설을, 저희가 강아지를 키워본 입장에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건사료를 먹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너무 어린 나이에 이거 부모를 떠나서 강아지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지, 다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는 사료를
굉장히
초킹도 더 잘 되고요. 개들이
뭐 스트레스부터,
예, 원래 그래요.
뭐 세퍼레이션 앵사이티부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네,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 와중에 잘 크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원래부터 약했던 애들은 좀 여러 가지로 힘듦을 막 그러니까 아이디얼리 12주 정도가 가장 좋고요.
네.
최대로 빠르면 8주 정도. 그러니까 네, 8주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사실은.
홍영선 씨님이 그러시는데 요즘 펫샵에서 사기가 많대요.
근데
사진으로 봐도 4개월 네, 보이지 않는다. 1kg도 안 됐으니까 720g이래요. 네. 얼마나 작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강아지들 굉장히 많이 키우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펫샵 같은 데서는 강아지를 입양하지 말고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들을 입양하는 걸 정말 권장합니다.
네. 애가 워낙 약한 아이. 그러니까 이게 또 그 펫샵은 또 그 관행처럼 그냥 모두가 다 또 작은 아이를 원하니까, 여기도 써주셨는데 시리코님이 그러시는데요, 작은 아이들이 잘 팔리니까 펫샵에서 밥도 좀 덜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병원에서 듣고 알았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스텔라님께서는, 저는 내일 번식장에서 구조한 아이들 임보 관련 상담하러 갑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스텔라님.
네.
펫샵은 정말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 엄마님, 진짜 뽀야 엄마님, 저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시스템 자체도 잘못됐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뽀야가 약한 친구였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버려진 강아지였어요. 저희 아이는 그 조지아에 있는 한 공원에서, 저희 타이탄 있죠, 타이탄. 타이탄 아시나요? 저희 강아지가 있어요. 큰 강아지. 가끔 영상에 뒤에 잠깐씩 앉아있고 하는데, 저희 타이탄은 아기 때 조지아에서 아마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어미랑 같이 있다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나요?
예, 그 박스채로 버려졌죠.
박스채로. 예. 그러니까 어미 개가 새끼를 낳고 그때 형제가 5명.
예.
우리 타이탄까지 합쳐서 5 예, 마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펫샵은 아니었고 그렇게 골든 리트리버나 랩을 이제 계속 낳고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그랬던 약간 펌 같은 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버려진 거죠.
네.
타이탄이 버려져가지고 공원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스큐 팀이 가가지고 걔를 구출을 해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클 때까지 7, 8주 될 때까지 그 엄마랑 같이 냅둔 거구나. 그러니까 네, 그 새들이 네, 건강했구나.
네.
있다가 이제 거기서 예방 그 뭐지 뭔가 다 좀 치료 같은 거 좀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8주 때 네, 받기 시작했는데 그 네, 8주도 뭐 요즘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이탄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추천서 두 장과
예, 네, 전화도 해요.
저희 집에 이제 수익이나 어떤 집을 사는지 그리고 집에서 하는지, 월세를 내는지 아니면 네, 내 월급은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요.
네, 저희 분양받으려면 좀 까다로워요. 네, 미국이.
그런 걸 보고 와 정말 굉장히 대단하구나,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구나. 그럼 전 네, 당연히 그 프로세스를 했죠. 그래서 입양을 해왔죠.
예, 미국에 추천서도 써야 돼가지고 네, 전화해봐요. 그 이상한 사람이 혹시 걔 데려가가지고 이상한 짓 할까봐.
네, 그래서
한번 버려진 애들인데 네, 또 버려질까 봐.
추천서 썼던 친구 두 분한테 전화가 와서 정말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서 저희가 분양 받으러 갔던 날이 기억이 나네요. 저희도 그때 진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셋째를 데려, 저도 세 번째 아이였으니까 우리 편집자님이 계속 셋째 해가지고 내가 셋째를 저희 편집자님이 계속 셋째를 가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타이탄을 데리고 왔어요, 사실은.
네, 이제 셋째 없죠. 우리
타이탄이 셋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타이탄도 처음 왔었을 때 몸에 그 벌레 물린 자국 기억나요?
네.
네, 이게 막 그 제 생각인데 공원에 있다 보니까 막 좀 모기 같은 거 막 물렸는지 뜯긴 자국들이 좀 있고 또 그 엉켜 있다 보니까 강아지들끼리 막 이렇게 다친 자국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안고서 그 응급실이 있어요. 병원 강아지 응급실 기억나요?
그렇죠.
강아지 응급실에 별일은 아니었는데 혹시나 뭐 저도 그때 강아지 초보 엄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들고 또 강아지 응급실에 가가지고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때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강아지를 네. 키우니까 네. 아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때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건 그 소셜라이즈라고 해가지고 8주부터 뭐 20몇 주까지 16주인가요? 그때까지 여러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걸 그때 배웠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때 걔가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
뭐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흑인, 백인, 라틴어,
그때 아시아인, 기억나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일단 만나게 했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진짜 백인을 처음 만나면 막 짓고 그런 개들이 있어요. 처음 본 애들 아니면은 뭐 큰 모자를 쓴 사람 보면은 갑자기 놀란다든지. 그래서 제 리스트에 그 백인, 흑인 뭐 이런 식으로 다 써가지고 제가 체크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편집자님이 갑자기 그때 편집자님이 원래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막 친절하진 않은데 먼저 다가가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농담은 잘하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타이타닉 몇 주였지?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그래도 네, 굉장히 무거웠어요. 네. 타이타는 이게 대형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업고서요. 이게 끈이 있어요. 강아지들 없는 거 그거 업고 아니면 안에 안고서요.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그 예방 접종을 다 맞기 전까지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바닥에 그래서
2차까지는
네. 안고서요. 그걸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곳을. 그 리스트가 있어. 한 100, 100명이었나? 200명이었나?
네, 그 좀 많이 그런, 볼수록 좋아요.
종류의 너무,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된대.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할머니, 우리 타이탄 할머니를 아직 못 만나봤어. 근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막 걔 보여주고 그다음에 저희는 저기 남미 애들 중에서 좀 통통한 아이들은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걔한테 가서 갑자기 막 걔 만져보라 그러고 막 할아버지 또 모자 쓴 사람 그 다음에 주름 많은 사람, 그치? 그렇죠. 동양 그러고, 사람, 흑인.
네, 그렇게 사람들 다 체크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자동차, 큰 트럭, 그리고 뭐
맞아 소리들. 뭐 잔디도 밝게 하고 모래도 밝게 하고.
그리고 뭐냐 소방서 앞에도 가서 사이렌도 들게 하고요. 그
맞아요,
오토바이 맞아요. 소리도 들게 하고 심지어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도 보게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런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을 막 짓기 시작한 애들은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해주게 하면은 그만큼 이제 오픈된다라는 걸 그거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 했었죠.
그래서 좀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저희가 저는 처음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좀 걱정돼서 준비를 좀 한 거죠. 근데 저보다 편집자님이 거의 타이탄을 뭐 타이탄 아빠.
아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그 같은 나이 또래 이제 백신을 맞고 같은 나이 또래 애들과 놀이방을 해야 되는데 퍼피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극성 아빠예요.
근데 맨하탄에 딱
저희 강아지 극성 아빠
맨하탄에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퍼피들만 모일 수 있는 놀이방이 있어요.
네,
거기 맞아. 가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한두 시간 놀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또 소셜라이즈를 하는 거죠. 다른 이제 퍼피들과
회사에 강아지 데리고 가요. 다 가지고요. 애들 막 다 보여주고요.
그렇죠. 그것도
회사에
좋고.
풀어놓고 네. 회사 직원들 한 백몇십 명 있으니까 그거 다 보여주면서 야 강아지 만지라고 보여주고 아기 때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아니, 4년 전이네.
근데 결론은 이제 그렇게 조금 뭐 강아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강아지가 좀 안정적으로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이제
뭐. 강아지도 강아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보통 강아지가 크다 크게 이렇게 막 문제가 없는 강아지라면은 그냥 좀 안정적이 해주면은 그 뒤로 계속 편하니까 초반에만 조금 그렇게 잘 해주면은 너무 편해요. 저희 타이탄은 짖지도 않잖아요. 목소리를 못 들어봐요. 그리고 그냥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순해요. 엄청 내가 마음이 느긋해서 제가 타바타 옆에서 막 뛰어도 자잖아요. 그리고 막 안 짖어요. 짖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좀 약간 극성 강아지 아빠 편집자님은 극성 강아지 아빠입니다.
근데 뭐 다시 이제
형부가 나왔네요. 쪼그님. 아, 쪼그님 형부가 나왔네. 타이탄 형부가 나왔네. 네.
아, 그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형부가 맞습니다. 났습니다.
어. 맞습니다.
형부 자식입니다.
제 자식.
어, 그래서 엄청 형부를 엄청 좋아하죠, 타이탄이. 네.
다시 가서 그 뽀야를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네. 강아지를 구하셨으면
네.
어, 어떤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 사료 꼭 이것만이 그 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너무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게 위로의 말씀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어, 또 아니, 딸들
왜 학교 앞에서 병아리 이렇게 사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며칠 만에 죽는
그 우리가 병아리를
많잖아요.
죽인 게 아니라 사온 거 잘못이긴 한데 네, 그 그때는
병아리는 어, 벌써
이미
네, 이미 그런 상태예요. 뭐 집 앞에 토끼 뭐 토끼들 많이 팔잖아요. 토끼 뭐
요즘에는 뭐, 안 그래. 우리 또 옛날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아, 저 어렸을 때 병아리 몇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요, 집에.
어, 병아리들이
닭 될 때까지 키운다고 그랬는데
닭이 안 되더라고요. 병아리
닭이 안 돼요. 닭이 안 돼.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 그쵸? 추억의 병아리 많이 죽었어요. 병아리 진짜 너무. 옛날에 노래도 있었어. 신해철 씨 무슨 옛날에 노래도 있었어. 그쵸?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맞습니다. 국민학교.
굿바이 알리.
나라라 병아리래. 나라라 병아리. 진짜 제목이 나라라 병아리였나? 그걸 아는 내가 싫다. 1255님. 매추리 있어요? 매추리를 팔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새로운 건데? 제 친구는 병아리 다 키워서 백숙해.
와, 아니 먹었다고요?
병아리 낚여서 백숙해 먹었대. 어떡해. 아이고야. 와, 진짜 말하고 네. 싶었는데 참았어요. 모른 척하고 있어. 그리포님. 아, 굿바이 알리예요. 시루꾼님. 그걸 아는 나. 키워서 백숙으로 먹은 친구는 지금 백숙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까칠한 엄지님. 백숙 빠시아님. 예님. 어, 진짜 매추리도 있구나. 어, YJ님도 송님도 저도 알아요. 굿바이 알리. 우리 다 지금 같은 세대입니다. 아무튼 너무 이렇게 어,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따님들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왜 또 슬프게 강아지 사진을 보여줘요. 지금 엄청난 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어, 그 아이들에게 또 강아지가 더 어, 크게 인생의 큰 경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생명체를 데리고 가지고 내가 동생을 삼는다 이러고 있다가 이 동생을 보냈을 때 그런 인생의 슬픔을 죽음을 경험한 건데 아, 그 따님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됐기를 바라고요. 위로가 될 말은 아니지만 내 탓이 아니다. 이건 정말 내 탓이 아니다. 너무 자책하시지 마시고요. 마음에서 또 어, 아름답게 보내주세요. 뽀야님을 우리 뽀야를 이겨내십시오.
뭐 한마디만 드린다면 이렇게 기왕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시는 걸 결정하셨으니까
네.
요즘 유기견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유기견이 많습니다.
한번 입양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이참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같이 이제 정말 한 생명을 키우는 거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우리 셋째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큰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뽀야를 보냈는데 내가 뽀야의 목까지 어, 이렇게 힘들게 힘든 강아지 데려다가 내가 사랑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권해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강아지도 많잖아요. 우리 타이탄 봐요. 이쁘잖아요.
사연 이메일.
네. 사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메일 띄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또 길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다로 말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 자, 여기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lettertobixis@gmail.com입니다. 여기로 어, 좀 속상했던 얘기나 아니면 슬픈 얘기나 아니면 언니랑 나누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누구 좀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욕해주고 싶다든지 어, 아까 찌질한 놈 나오듯이 그러면 언니들이 욕해줍니다. 언니가 욕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이 여기 라이브 챗에서 네. 무서운 빅뱀 언니들이 같이 욕해줍니다. 그 아, 사연 보내주시면은 제가 네. 감사하게 받고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또 저긴 채창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후원해 주셨던 디디님하고
네 봤어요. 시루코님하고
한 분 더 계셨었는데
연초님이요. 네, 잘 놓쳤어요. 가보다가
잠깐만 누구죠?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니까? 욕 대행해드립니다. 모두라방에서 만나요 지금 그리포님이 빅뱀 가디언즈 오로라님이 다현이님이
예, 다현이 제이님이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날 라방에서 순대 얘기하고 막 먹는 얘기해가지고요. 지금 이거 끝나면 뭐 먹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끝이다니? 아이리스님 지금 이거 거의 2시간 다 돼가요. 1시간 40분 했어요. 주무셔야죠. 지금 한국 시간은 거의 12시일 텐데 그쵸?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를 좀 더 돌아보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한 주가 되자고 했었잖아요. 올해는 오늘 이번 주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내가 바쁠 때 바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을 때 내 마음에 쉼표를 좀 주는 한 주를 가져볼까요? 그러면은 막 즉석으로 막 말을 만들고 있어 언니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내가 뭔가 한 가지에 계속 걱정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일에 치이고 이럴 때 내 마음에 좀 쉼표를 주고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펜트하우스를 안 보시고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떡해 이제 들어왔는데 아쉽네요. 따뜻한 밤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갑니다. 안녕. Woke up this morning with multiple backaches. I did. Still feel like I was just 21 last week. 21. I'm sorry I'm living the future. I can't wait. Wait. Please stay in the moment or else it'll pass away. Can't move the same like I did in my past ways. Had to bring out the bang. Yeah.